우리가 집중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개의 퀴즈를 풀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두 개의 퀴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요거 잘 감안하셔서 한번 퀴즈의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위에는 거대한 코끼리가 있고 밑에는 13살 먹은 소년이에요. 태국의 어떤 소년이 있는데 문제, 저 거대한 코끼리와 13살 소년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예.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큰 지구상에 있는 육상동물 중 가장 힘이 센 챔피언 코끼리하고 13살 소년 이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뭐 물어보라 마나 코끼리지요? 라고 하시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 저 거대한 코끼리가 13살 소년 앞에서 꼼짝을 못한답니다. 이유는 저 소년이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단의 코끼리 조련사라서 저 소년이 조련용 채찍을 휙 들기만 하면 저 거대한 코끼리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보다 13살 소년이 힘이 더 센 겁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거 보러 가신 분 안 계시죠? 예, 뭐 보러 가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해운대 모래축제에 출품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모래를 가지고 저 기가 막히게 멋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됐는데 모래로 만들어진 저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른 모래하고 젖은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마른 모래하고 젖은 모래하고 어떤 모래가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바싹 마른 모래보다 물에 푹 젖은 모래가 더. 아, 왜 반응이 없어져요? 대답을 하셔야지. 예. 젖은 모래가 푹 젖었으니까 더 무겁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요? 안 그렇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안 그러냐 하면 물이 모래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젖은 모래는 모래, 물, 모래 이런 식으로 그 모래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고 마른 모래는 그렇지 않죠. 마른 모래는 모래 그 틈 사이 전부 다 모래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젖은 모래보다 마른 모래가 실제로는 더 무겁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퀴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설교 제목이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특히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있어서 고정관념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올바른 전도의 실천을 위하여 우리가 바꿔야 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바꿔야 할 전도의 고정관념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하는, 버려야 하는 고정관념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 전도 파송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따로 세우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왜 하필 몇 명이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예,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숫자, 장로 70명을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구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전 세계,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전 세계 민족들의 숫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10장 1절로 5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머물렀더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대홍수가 끝난 다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도록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무를 맡기셨는데, 지금 읽은 저 창세기 10장의 내용이 바로 대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저기 보시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로부터 그 다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자,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들이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나오게 됐다, 이 말인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 지금 읽은 저 10장, 창세기 10장 5절, 그 다음에 보면 6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노아 후손, 노아 가문의 민족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세어보면 그 숫자가 70입니다. 노아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들 숫자가 70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몇 명으로 입력되어 있느냐? 몇 명으로 입력되어 있겠어요? 70. 예. 70이라는 숫자가,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숫자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왕면 다다익선이라고 70명, 80명, 90명, 100명,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좋지. 왜 하필 70명? 70명만 세우신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 들으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 이 70이라는 숫자에 벌써 담겨져 있었다, 이 말인데요. 자, 이처럼 복음 증거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70명의 제자들, 그 세워진 목적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곳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쫙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러 나가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1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 말씀은 사실은 70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 여러 번 하신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너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이 첫 번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보셔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을 세우셔서 전도하러 보내는데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70명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할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이 너무나 어렵다.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전도하러 나가는 너희들 70명 그 제자들이 어린 양처럼 너무나 연약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운 다음 그들을 전도 파송식,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는 전도 파송식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파송식 자리에서 파송받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파송받는 사람이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 파송받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으쌰 으쌰 응원하는 말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상황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도 아주 많이 연약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들의 힘을 쫙 빼놓을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전도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70명의 제자들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전도를 해? 우리같이 아는 게 없고 우리같이 믿음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못해! 안 돼! 전도는 예수님처럼 성경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믿음도 강한 그런 분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도할 수 없어! 못해! 이런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실은요 70명의 제자들만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 맞다.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맞다. 맞다. 그런데 전도는 믿음이 강한 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전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바로 요거 요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향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K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도 전도를 잘하고 무엇보다 전도 교육, 전도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교회로 이 K교회를 선정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역장, 부구역장을 비롯해서 신청자 30여 명과 함께 이 교회를, 이 K교회를 방문해서 전도 교육 시간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아,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전도 교육 잘 시키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가 잔뜩 기대를 하고서 참석을 했는데 오전 11시가 딱 돼서 본당에 이제 전도 교육 시간이 되자 담당 교육자가 나와서 예, 정확히 몇 분 교육했을까요? 5분 교육했습니다. 5분. 정확히 5분 전도 교육을 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한 전도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교회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딱 두 마디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3분 정도인가 합심해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고 전도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겨우 두 마디만 말해주고 전도하러 내보낸다? 아니 뭐 이래? 이거 혹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전도 교육을 참석한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세상 말로 영업 비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담당 전도 담당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전도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라고 소문이 자제해서 찾아왔는데 딱 두 마디만 하고 전도하러 내보내다니 이 교회의 전도 교육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 담당 목사님 왈 우리 교회의 전도 교육은 무조건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실제로 전도를 해보는 거 그게 답니다. 아, 어떻게 전도합니까? 모르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이 무대뽀 같은데 아니에요. 일단 아무리 믿음이 약한 교인들도 일단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40년 넘는 역사 동안 쌓여온 노하우고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성장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는 믿음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예 전도 시작도 전도하는 것을 시작도 못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까? 아, 나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도의 고정관념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다. 전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 싹 버리시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만 한다. 전도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올바른 전도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두 번째 고정관념, 전도는 오로지 성도의 의무일 뿐이다. 성도의 의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성도의 의무로만 여기는 생각,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전도의 고정관념이다 이 말입니다. 앞서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세운 다음 전도 파송식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1절부터 3절까지 부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전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가르쳐주시는 4절부터 16절까지 부분. 마지막 세 번째, 70명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 당시 70명 제자들이 전도에 대하여 어떠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항복하도이다. 자, 보세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70명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같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70명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저기에 나온 기뻐한다는 것은요, 예,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뻐하거나 혹은 예, 한번 씩 빙그레 웃으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기 나오는 기뻐한다는 모습은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중요한 것, 저기에 나온 기뻐한다는 표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다. 전혀 알지 못한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제자들,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할 것을 예상했다?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가기는 갔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가기는 갔는데,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70명 제자들은 처음엔 전도를 예수님의 명령으로만 받아들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의무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도의 특권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 전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부 다 소개하려면 한두 시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도자의 복에 대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 전도자의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둘째, 전도자는 자신이 흘린 땀과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셋째, 전도자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받아 누린다. 넷째, 전도자는 그 가정에 샬롬,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된다. 다섯째, 전도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전도는 오로지 성도의 의무일 뿐이다. 교회에서 하라고 말하는 강제사항이다.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담만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멀리 하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도의 고정관념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성도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으며 영과 유의 강건함을 누리며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복의 마스터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아멘 이렇게 약하면, 다시 한번, 전도는 복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아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 전도에 있어서 잘못된 고정관념 버릴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믿음이 강한 이들만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버리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전도를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켜야만 한다는 다짐과 결단과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를 오로지 성도의 의무로만 여기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도는 참으로 귀한 복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